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고 혼미한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저에게 가르쳐주셔서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오 헛된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아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먼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벌의 장소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했고 이 보고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모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징계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또한 반역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누가 뭐래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각종 범죄 사건을 통해서 아낌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광야는 또한 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대로 낮추시고 시험하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술을 가득 먹고 음식물을 다 토해낸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미음을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름에서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훈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요 교시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광야 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절에 보니까 이런 광야 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행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되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명령은 듣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명령은 순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하는 일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이들은 그 명령을 잘 기뻐하지 않고 어떤 상품이나 어떤 대가를 내걸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특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과 억압의 방식으로 명령을 강조하시는 분도 아니고 더욱이 인간이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땅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에서 이미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생들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리하여 내가 명령을 지켜 행했으니 하나님 저한테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보상의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땅을 주시면 될 것이지 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땅을 주겠고 너희가 땅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목적인 율법 순종의 삶을 더 자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가 명령을 지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무엇을 주셔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경망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순종을 자극하기 위해서 잘했다라고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명령을 지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얻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부모격에 해당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지루함으로 억지의 방식으로 의무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복을 더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실 복과 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더 지켜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잘못 오해하면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자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자원하는 삶이고 또 감사하는 삶이고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수단이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요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나간 40년 기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일에 기억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기억한다라는 이 행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머리로 떠올리는 지적 활동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오늘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서 주신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2절에도 기억하라, 5절에서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18절 이후로 보시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는 단순히 징벌의 차원에서 주어진 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그 저주 선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셨다라는 이 말은 괴롭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누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호두를 어떻게 먹습니까? 호두를? 호두는 깨워서 먹지요. 호두 자체를 씹어 먹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깨뜨리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인생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실 만한 장소 중에 광야보다 더 최적의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광야는 인간의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잘 걱정할 수 있는, 가장 걱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기에 완벽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최악의 생존 조건을 갖춘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죠.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도무지 우리의 몸을 어디다가 기댈 데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숨어있는 대적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 광야에서 겪어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과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만 광야로 내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을 결국 시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는데 신명기 32절 32장 말씀대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뭘 시험해 보실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간구했지요.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적 실상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인간의 타락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오늘도 새가족 성형부를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 태어나서 많은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엄마 저는 누구지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이렇게 묻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도 속이지만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요. 누가 자기 인생을 멍청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똑하다 그러고 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의 내용들, 특별히 은밀한 자랑, 남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자랑, 그래도 나같이 양심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가정이 이 정도 이루어지고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되지. 이런 은밀한 자랑들이 있는데 이 은밀한 자랑은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아놓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체육선수들이나 또 특공훈련을 받는 군인들 심하게 훈련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먹었던 음식물을 다 토해내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요.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인생들이 머금고 있는 이 죄의 독을 다 토해내도록 만드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찌꺼기와도 같은 배설물도와도 같은 이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인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40년 동안 쉽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낸 것에 뒹굴며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먹었던 음식물을 다 토해내고 거기에 드러눕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도 드러내었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도 40년의 광야생활을 통해서 함께 드러내었습니다. 만나가 언제 거쳤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6일 만에 만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오제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끊어졌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뭐 말 안 듣는다고 여러 부모님들처럼 굶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때로 밥을 안 주는 부모님 계세요?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다고. 예,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땅히 채워야 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개어낸 음식 쓰레기 속에서 먹고 뒹굴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들을 씻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포로기 때 사람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느헤미야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여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느헤미야가 구장에서 회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가난하고 곰핍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달려가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도로 하는 땅입니다. 만약에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나마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아마 수십 년 내에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영악함을 헤아리셔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사용했던 가장 요긴한 도구가 다름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오직 하루 분량만 내리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 분량의 만나가 주어졌지요.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도 없었겠지만 냉장고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무조건 썩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양식을 매일 동사무소 가가지고 배식을 받아서 만약에 밥을 해먹는다.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양식 받아가지고 밥을 해먹는다.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시는 방식으로 그들로 생존케 하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실제로 선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들 경험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예전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찬송도 어쨌든 있었지만 사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죽이나 미음을 먹이면 그 사람이 기력을 되찾기도 하고 또 만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물이 분해되어 인간의 몸에 활력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위에 소화효소가 생겨나는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음식물을 우리가 소화를 못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몸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뇌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으깨어진 곡식과 또 우리가 씹어먹는 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빵이나 잘려진 채소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힘은 양식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육적 생존의 수단인 떡을 입에 넣어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계속 살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아무리 음식을 떠먹여 보십시오. 사는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육적 생명과는 다른 영적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육적 생명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육신은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 생명이 뭐지요? 영적 생명에 따라오는 부수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떡이나 고기 속에 숨겨지는 것처럼 그것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지요. 우리는 빛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요?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서 피조물이 영광을 받지 않고 빛을 최초에 내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시지 않고 먼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존의 방식이 우리의 지력과 재능과 또 인간의 과학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다 보니 마치 그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한 번만 흔들어 버려도 기근을 몇 년만 주셔도 인간의 최첨단 과학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왜 하 아담, 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탁월한 존재로 부르시긴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수단이 뭡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먹는 행위보다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의 명령에 내 생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수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잘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처럼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시고 스랍들을 두시죠. 우리처럼 되었다는 말이 실제로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처럼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의존적 존재에서 자주적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수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존재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잘한다고 한들 사업 파트너도 없고 또 기간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주문하는 그런 세부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는 존재인지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들이 40년 동안 받아야 되었던 훈련은 바로 그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남은 것으로 내가 주는 재능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양식이나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한 일이 먼저 우선될 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원리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훈련을 해야만 되었던 바로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이유가 바로 그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격도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주시고 난 다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지요? 사람은 떡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뒀어요. 세상의 시험은 다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날아간다. 흔히 책상 뺀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다른 직장 구하면 돼요. 어느 직장에도 불러주지 않으면 땅 파서 텃밭에서 채소 심어서 먹으시면 돼요. 아니 할 말로 우리가 뭘 하지 않, 뭘 우리가 못해서 굶어 죽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에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 신약 성도들을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어만 되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영혼의 양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는 절대로 생수나 음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처럼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도록 만드셨는가?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살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적어도 신자는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삶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우리 연상교인들 중에는 아마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육신의 어떤 자원이 공급되는 그런 일이 좀 더디게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모자라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생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요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아시게도 요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원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나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마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한 바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어떤 자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자기 스스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 안에서는 어떤 자원도 없음을 알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자는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죄악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신자로서 세상에서 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 세력들은 다 파여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는 바로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이런 마귀의 세력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 이상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웃고 사시겠어요? 영원토록 웃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웃고 즐기다가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사시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드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신앙의 정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고 온갖 세상의 회유와 유혹과 협박에 휘둘리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요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뭐 조금 덜 받으시면 되고 조금 덜 먹으시면 되고 좀 옷도 간소하게 입으시면 되고 얼마든지 그러면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로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고하기까지 하여 웬만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주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주의 말씀을 과연 지켜행하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굴과 자비의 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길 이외에 나에게 다른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주께 피하여 들어가고 주의 자비와 궁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삶의 궁핍한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또한 어려움과 또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리고 힘든 상황에 차돌하시기 위해서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의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잘 드러내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의 방식으로 곡해하여 더 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참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다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